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기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달려가는 리정표입니다.
기도로
함께하는 시간,
마중, 지금 걸어갑니다.
안녕하세요. 마중 진행을 맡은 유진 목사입니다. 주옥화 집사님과 송희 자매님이 함께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옥화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벌써 가을을 함께 맞습니다. 사도행전을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한 해가 정말 금방 지나가는 것 같아요. 사도행전 말씀 안에서 마중 식구들에게 2000년 동안 이어져온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전해지고 오늘을 살 힘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아버지의 집 예루살렘을 향하는 순례자의 심정이 아니라 자기를 잡아가두기를 기다리고 있는 적들의 소굴로 들어가는 방향입니다. 바울의 심경이 정말 어땠을까요?
참 많은 복잡한 생각들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바울은 구약을 잘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았던 그것도 생각이 나고 그다음에 정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했는데 그 신실하신 언약이 지켜져서 예수님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예수님이 이 길을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셨겠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눈물도 나고 근데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는 앞에 있는 핍박과 고난을 알면서 이 길을 걸어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할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도 나도 어리석었을 때 예수님을 몰라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핍박하던 자였지 저들도 지금 어리석음 가운데 있어 나에게 어떠한 걸 하더라도 하나님 주님 정말 저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십시오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울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기를 거울처럼 보는 거죠. 네, 사실은 가장 자기가 예수님께 돌던졌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굉장히 소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구약 때부터 잘 알던 바울이기 때문에 구약에는 정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생각도 못했는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거라고 하셨고 그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신지
약속을 지키시네.
네, 나의 이 죽음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부활로 영생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실 것이라고 믿기에 두렵기도 했겠지만 감사도 하고
네.
그러면서 걸었을 것 같아요.
아, 네. 네,
맞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만나는 유대인들에게
네.
유대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를 지키고자 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 굉장히 나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던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께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실지도 다시 언약을 세워주실 수도 있다. 성전을 세워주실지도 네. 모른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물론 방향은 안 맞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눈멀 었지만
네.
그래도 하나님께 충성을 보여드려보자라고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 성경이 끝난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썼다. 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내가 너에게 돌아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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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기다리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은 실패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400년을 기다리시면서 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했다라는 것을 그래서 결국 내 아들을 보내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네. 굉장히 슬픈 절망스러운 종언이 구약성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대표하고 있는 인류가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기다려줬고 홍수 심판도 해줬고 율법도 줘봤고 선지자들도 보내봤고 모든 방법을 다 해봤는데 너희들이 결국 돌아오지 않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왜 죽이셨어요? 우리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이런 핑계가 통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기다리시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셨던 네.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걸 인정하고 아, 유대인들아, 우리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신되려고 하는 인간들이다. 우리가 여전히 율법으로 너희가 너희 방법대로 하려고 하고 있는데 네. 그 방법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 알고 계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 그리고 아들이 오셔서 진정한 구원의 길이 열렸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열심인 유대인들을 보면 자기를 보는 것 같았으면서 동시에 이제 그 방법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방법이 실행되었고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네. 완벽한 구원을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네. 근데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들의 방법대로 여전히 우리의 충성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핍박을 당하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전하기를 원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동시에 예수님이 죽으신 곳이고 성령님이 내려오신 곳이고 또 바울이 핍박받은 곳이네요. 한 도시의 역사가 층층이 참 다양하게 쌓여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걸 고고학적으로는 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역사의 시대적 층들이 나란히 쌓여서 멀리서 보면 그게 하나의 언덕을 이루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층만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겹겹이 쌓인 이야기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네, 네. 우리는 한 사람을 볼 때 내 앞에 있는 하나의 얼굴만 보지만 실은 그 사람이 존재하기 위해서 수많은 과거의 이야기들이 쌓여져 있잖아요. 네. 송이자매님만 봐도 지금 너무나 아름다운 예, 정말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과거에는 북한에서 태어났고 또 부모님이 북조선 맞아요. 분들이시고 이 역사가 척혀이 쌓여 있죠. 이것을 사실은 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인은 한 사람이 오는 것은 우주가 함께 오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도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신 곳이지만 살아나신 곳이고 깨어진 곳이지만 화이케 된 곳이고 우리는 그 층의 어느 조명 어느 층에 조명을 켤 것인가 그리고 내가 보지 못하고 있는 수많은 층들의 울려오는 노랫소리 메아리들도 함께 들으면서 봐야 합니다.
아멘. 아 바울도 마찬가지네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핍박하던 자였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로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요.
맞아요. 그 총체적인 사도 바울. 그가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에 왔을 때 처음에 왔을 때는 사도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던 맞아요. 얼굴만 네. 봤기 때문에 그를 거부했죠. 지금은 유대인들이 바울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어느 조명을 켜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내 편이기도 하고 남의 편이기도 한 것이죠. 네. 우리는 총체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이방인 선교 여행에서 돌아온 바울을 환대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바울의 사역 보고를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쉽게 빠지는 실수인데 하나님보다 교회의 사역자를 더 높이거나 칭송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 같아요. 사람에게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참 그렇게 할 때가 많죠.
네. 눈에 사람이 먼저 보이다 보니 사람을 추앙하기도 하고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던 자라는 낙인은 복음 안에서 그의 약점이지만 하나님은 약점을 가진 바울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 참 복음의 신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인간적인 약함과 결핍은 어쩌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강조해주는 구멍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구멍이 있으면 그곳으로 빛이 들어오잖아요.
네. 네. 드레핀 꽃도 가지에 구멍이 나서 더 피어나잖아요. 열매도 그 자리에 맺히니까요. 약함 속에서 생명이 피어나는 것이네요.
맞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아멘.
우리는 바울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의 연약함 속에서 구원의 복음이 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아멘.
합니다.
아멘.
연약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복음을 전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이 모든 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2절 말씀을 송희 자매님이 읽어주세요.
이래가 거의 참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총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총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치기를 그치는지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에는 아직도 율법을 열성적으로 지키고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습니다. 예루살렘 회의에서 구원을 위해 이방인들에게는 아무것도 짐을 지우지 말라고 결정했는데도 여전히 할례를 비롯해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할례를 요구하지 않는 바울의 이방인 전도 방식은 모세의 율법을 배반하는 것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요?
아니에요.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미 결정이 내려졌어요.
네.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영원한 언약 공동체인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었어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기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여 율법에서 권하는 것들을 지킬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명령이나 압박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 원하면 하는 것이죠.
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이 이방인 사역을 하나님이 하신 일로 온전히 인정했지만 열성적인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극단적인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바울에게 성전으로 들어가 서원한 이들의 결례의식을 행하고 삭발 비용을 대신 지불하도록 권합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네.
본질이 아니지만
아멘.
바울은 구원의 본질이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면 편협하게 원칙만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현재의 상황을 이해하고 융통성을 발휘하는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바울은 사랑과 연합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정말 진정한 자유인이었었나 봐요. 자기의 기준을 바뀌는 것이 쉽지는 않잖아요. 근데 저도 예수님을 믿고 이게 구원과 관계되는 일인가 그런 걸 생각하는 버릇이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것을 만났을 때 아, 이것이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면 따라가 주자, 양보하자 그런 네, 버릇이 생긴 것 같아요.
네, 그게 정말 지혜롭고 성숙한 태도인 것 같아요. 나와 네. 다른 것을 틀린 것으로 여기지 않고
네.
다른 것을 다름으로 인정해 주는 것,
네.
그게 또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네, 그냥 기꺼이 논쟁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네,
그냥 따라가 주지.
네.
네, 그게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네, 다 생기게 된 버릇인 것 같아요.
네.
아멘. 저도 손해를 보는 줄 알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아닌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로 하면서 양보한 일이 있어요. 어쩌면 교회 안에서 가장 크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생각나는 거는 그건 것 같아요. 교회에서 기도를 할 때 방언 또 기도를 할 때 박수를 치는 일이 있었는데 특별히 싫어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언을 하지 않기로 했고 하고 싶으면 조용하게 또는 집에서 가 했고 박수 치는 걸 싫어한다면 박수도 치지 않고 주먹을 이렇게
소리 안 나게
네, 소리 안 나게 그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야 되는구나 그 바울이 말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네.
그런 사례가 작게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예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함께 걸어가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영원한 왕을 위해서 헌신한 여정이 영원히 빛나는 열매로 남을 것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을 보고하고 나누는 가운데 오해를 받습니다.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을 보좌하여 함께 온 제자 드로비모가 같이 있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 것이죠. 이방인이 들어올 수 없는 성전뜰까지 드로비모를 데려왔다고 오해하여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드로비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예루살렘에 바울이 가면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것을 드로비모도 옆에서 알고 있었겠죠.
아, 네.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왔겠어요? 우리 선생님을 지켜드리자. 우리 선생님이 핍박당하고 고난당할 때 내가 비록 이방인이지만 우리 선생님을 끝까지 사랑해드려야지. 저는 사도 바울을 다 보냈던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이 드로비모를 네. 바라보며 네가 우리 선생님을 잘 보좌해드려야 된다. 네. 이렇게 맡겼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잡힙니다. 드로비모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그러니까.
제 드로비모 심정만 생각하면
아우.
정말
네.
자기는 정말 목숨 걸고
그렇지.
사도 바울을 끝까지 지켜드리려는 그 스승을 향한 사랑이었을 텐데
네.
드로비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오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드로비모를 성전까지 데려가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율법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무고했지만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유대인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 이것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얼마나 빠르게 자기만의
논리를
극본을 네. 씁니다.
네. 진짜 조금 천천히 생각하고 상황을 헤아리고 살피면 좋았을 텐데 다른 사람을 탓하고 공격할 때는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 군중 심리가 여기서도 나타난 거네요.
네.
두려워해야 할 거는 바울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이 두려운 마음에 재빠르게 공격하게 된 거네요.
네. 우리가 무서우면 빨리 움직이잖아요.
네.
그게 누군가 급하다 생각하면 그 사람 안에 큰 불안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맞아요.
것이에요. 늘 그럼에도 바울은 자기를 방어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어린 양처럼 예수님처럼 잡혀줍니다.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알리면 그 즉시 보호받을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아요. 바울은 성문 밖에서 유대인들에게 죽을 만큼 맞습니다. 바울은 로마 천부장의 개입으로 바울을 없애려고 쫓아오는 유대인들로부터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유대인들이 죽인 예수님과 바울에 의해 죽은 스데반의 죽음이 너무도 생생히 생각나네요.
네.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그 스데반의 장면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예수님과 스데반의 고난이 헛되지 않았듯이 성령이 허락하신 바울의 고난 또한 복음의 승리를 여는 관문이 되지 않을까 기대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죽을 만큼 맞고 있는데 군중들은 그것을 보고 있었고 군중들은 바울이 왜 그토록 맞아야 하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계단에 이를 때까지 쫓아가면서 그를 없애라고 외칩니다. 우둔한 군중의 충동적인 열정으로 애매한 한 사람이 희생당할 뻔하는 순간입니다. 바울은 간신히 목숨을 건졌고 여전히 살기 등등한 유대인들이 추격하는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복음 증거를 향한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제정신을 차리고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울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의 바른 헬라어로 천부장의 주의를 환기시킨 후에 차분하고 절제 있게 자신의 출신 성분과 민족을 거론하면서 맨 마지막에 자신이 다소의 시민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바울은 자기 변호로 타인을 공격하지 않고 자신의 로마 시민이라는 말로 천부장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을 향해서 발언할 기회를 요청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참된 복음을 증거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복음을 위한 지혜와 용기, 사랑이었습니다.
바울은 푯대를 향해 나아간다는 그 말 그대로 살아간 것 같아요. 목숨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말이죠.
네.
바울의 삶은 오해의 연속이었습니다. 민족의 반역자요, 모세의 율법을 파괴하는 자로, 성전을 회방하는 자로, 또 4천 명의 자객을 거느리고 무장투쟁을 벌인 범법자가 아니냐는 신문을 당합니다.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만 전했을 뿐인데 세상은 바울을 가장 위험하고 불온하고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혼란을 조장하고 체제를 위협하는 자로 바울을 정의하고 낙인 찍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도 바울은 계속해서 오해를 받았었는데
그러니까요.
이제는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바울이 참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찍혀지는 낙인을 개의치 않고 푯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초점을 놓치지 않고 나아갑니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에게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자신에게 정해주신 소명,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나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도 바울과 같은 부르심 그리고 소명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바울처럼 순전하게 순종하며 걸어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옥하 집사님, 송희 자매님, 우리 마중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초점을 놓치지 않는 바울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셨듯이 바울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한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놓치지 않고 이루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아멘.
북녘에 있는 마중 식구들도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모든 것 가운데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굳게 붙들고 이 땅 가운데 많은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마중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영생과 부활을 믿는 자답게 이 땅에서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삶,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초점 흐려지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주님의 종 사도 바울이 가로갔던 것처럼 저도 마중 식구들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혼자 할 수 없사오며 성령 하나님의 매 순간순간의 붙드심과 큰 감동, 주의 말씀을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주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서 하나님의 속성, 방법, 하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하나님 아버지, 저 또한 드로비모와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택하신 주의 종을 향하여 주님 뒤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 또 그를 중보하고자 하는 작은 마음 저에게도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헌신했던 그 헌신의 작은 마음 우리 마중 식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에 마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기를 원하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중 식구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충성하고 달려가는 우리 마중 식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의 능력이 가득한
예수를 따라,
사랑의 은혜가 가득한
예수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봅니다.
예수를 따라.
북조사 성대님 안녕하십니까? 예수를 따라 디도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신 분들 계시죠? 인사하실까요?
안녕하세요, 미소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순입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저희도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한 주 동안 미소짬이 어떻게 지냈어요?
저는 한 주 동안 꽤 바쁘게 보냈던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학교 과제나 그런 네네. 것도 있고, 일상에서 제가 또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 일도 하고 그렇게 보냈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어쩐지 좀 피곤해 보여요. 네, 순이자매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는 지난주에 생일이어서.
아, 그런 얘기를 또 부담스럽게 또.
가족들이랑 오붓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네, 그렇죠. 생일은 가족이랑 보내는 게 최고죠.
맞습니다.
네, 또 각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또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님의 또 말씀 통해서 귀한 은혜 나눌 수 있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누가복음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시는 모습이 반복해서 나왔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했는지 혹시 기억나시나요?
네, 목사님. 제 기억으로는 처음에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면서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앞에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많은 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시지 않았었나요? 많은 병자를 고쳐주심으로써 질병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네, 맞아요. 질병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에서는 무엇으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했었나요?
삶의 굴레에서부터 자유를 주셨다고 했던 걸로 기억해요. 고기를 잡는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먹고 사는 것을 위해 살 수밖에 없는 삶의 굴레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네, 아주 정확합니다. 자, 그 외에도 율법으로부터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죄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오늘 말씀에서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를 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 말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자, 이제 말씀 한 구절씩 읽어가면서 우리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복음 5장 27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앞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장소를 옮겨서 한 사람을 찾아가세요. 자, 누구를 찾아갔다고 하셨죠?
레위라고 하는 세리를 찾아가셨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레위가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 하고 있나요?
세관 앞에 앉아 있다고 하고 있어요. 세관이라 하면 세금을 걷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죠?
네, 맞아요. 레위의 직업이 세리였기 때문에 레위는 자기 직장이었던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세리는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지탄받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싫어하는 이유가 있었나요?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로마에 세금을 내야 했어요. 자, 이때 로마에서는 세금 걷는 일을 로마 사람에게 시키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뽑아 자기 민족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게 했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걷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세리였고요.
그런데 세금을 걷는다고 싫어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물론 세리가 하는 일 자체만 보면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여요. 하지만 문제는 세리들이 정직하게 사람들에게 부여된 세금만 징수하는 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세리들이 로마의 지시에 따라 일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로마에서 세리에게 월급을 주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월급을 주지 않으면 세리는 어떻게 생활하는 건가요?
세리들은 세금을 거둘 때 이런저런 명목을 더 붙여서 주어진 것 이상으로 세금을 징수했고, 그렇게 부당하게 거둔 돈을 자기들이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 세리들은 민족을 배신하고 로마에 붙어서 동족의 고열을 짜내는 자들로 보였던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네요.
그렇죠. 우리 역사에서 보면 일제시대의 친일파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친일파 같은 존재라고 하니 어떤 느낌인지 확실히 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느낌이 오죠. 우리가 친일파라고 하면 경멸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세리라는 존재도 싫어하는 걸 넘어서 증오와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한다는 건 알았어도 그 정도인 줄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였던 레위를 만나러 세관에 오셨는데,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게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레위를 레위라고 부르는 걸 왜 주목해야 하나요?
자, 우리가 외국에 산다고 했을 때 외국식 이름과 우리나라식 이름이 따로 있는 것처럼 당시 사람들도 이름을 히브리식 그리고 또 헬라식으로 따로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레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레이의 헬라식 이름은 마테입니다.
마테라고 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테를 이야기하는 건가요?
네, 그 마테가 맞아요. 밖에서 공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외국식 이름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럼 예수님이 레위를 부르실 때 레위라는 이름보다는 마테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게 일반적이었겠네요.
네, 그렇죠. 마테가 대중적으로 사용하는 헬라식 이름이었기 때문에 일반적이라고 하면 마테라고 부르는 게 맞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마테가 아닌 레위라고 부르셨던 겁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뭔가 의도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분명한 의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족보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의 이름을 따서 자식의 이름을 붙여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대표적인 인물로 사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인데 사울은 또 이스라엘 초대 왕의 이름이었고 또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이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 또한 베냐민 지파에 속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면 마태에게 레위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니까 마태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다른 지파와는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하셔서 제사장 지파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지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그렇게 구별하신 이유가 있었나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는데 자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려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시내산 앞에 머물러 있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율법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자 사람들은 조급한 마음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금송아지를 경배하고 그 앞에서 축제를 벌였어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러한 우상 숭배의 자리에 마지막까지 동참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켰던 지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레위 지파였던 거군요.
네 맞아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우상 숭배의 자리에 참여하지 않고 모세가 내려오기를 기다렸고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앞서 나와서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칼을 차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처단했습니다. 이 일로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구별되어서 레위 지파로서 쓰임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 대한 설명을 듣다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가 굉장히 모순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나요?
본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로마에 붙어서 세리를 하고 있으니 왠지 레위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아 보여요.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어쩌면 레위는 소위 말하는 이름값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 바로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게 되었는데 정작 그의 후손이었던 마태, 그러니까 레위는 세리가 되어 있으니 그 모습 자체가 모순적인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레위를 찾아가셔서 굳이 마태가 아닌 레위라는 이름으로 마태를 부르신 거고요.
예수님께서 마태가 아닌 레위라는 이름을 부르신 이유가 뭔가요?
자,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레위에게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를 주시기 위해 레위라는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이어가 보면 다음 구절을 보면 레위가 자기의 지위인 세리의 삶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누가복음 5장 2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앞서 27절에서 레위를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자, 그랬더니 레위가 어떻게 했다고 하고 있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고 하고 있어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레위가 이렇게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라고 하는 건 어쩌면 레위 안에는 세리의 삶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리였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레위는 세리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이 경멸하고 싫어하는 세리로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적 통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런 삶을 계속 살아오다 보니 어쩌면 자기 스스로도 더 이상 여기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지도 모르죠.
사회적 통념이 레위로 하여금 늘 주눅들고 죄인처럼 살게 만든 거네요.
네, 그렇죠. 순이자매 말대로 당시 사회에서 세리가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레이로 하여금 나는 죄인이다. 나는 늘 손가락질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라는 생각에 갇혀 살게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레이를 찾아가신 예수님께서 레위를 레이라고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왠지 레위라는 이름을 불려주셨다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자신도 레위인으로서 정체성을 포기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자기를 레위로 인정해 주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레이를 찾아가 이름을 부르시고 레이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게 사회적 통념으로부터의 자유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을 들으니 어떤 의미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자, 이러한 사회적 통념으로부터의 자유는 비단 레이 한 사람에게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위가 예수님을 집에 초청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이때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다고 하고 있나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집에 방문하시고 또 그곳에서 다른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죄인들과 식사를 했다라고 하는 건 당시 상황에서는 정말 파격적인 일이었어요.
식사 한 끼를 같이 한 것뿐인데 그렇게 파격적인 일이었나요?
네, 유대인들은 절대 아무하고나 식사하지 않거든요. 그들은 자기가 속해 있는 공동체 또는 같은 민족의 사람이 아니면 절대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여겨지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으니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정말 기겁할 일이었던 거죠. 아니나 다를까 다음 구절을 보면 바로 반응이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예수님께서 레위 집에서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방했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렇게 비방하며 나선 이유는 아마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곳곳에 돌풍을 몰고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처음에는 호기심을 가지며 바라봤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예수님께서 자기들과 같은 부류는 아닐까 생각했을 겁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게 아니었나요?
네, 이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수많은 사람을 몰고 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유심히 지켜보고는 있었지만 그렇다고 적대감을 가진 건 아니었거든요. 오히려 자기들과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랍비, 그러니까 뛰어난 율법의 선생 중 한 명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생각했을 때 만일 함께 식사를 한다면 누구와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자기들과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똑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기들과 식사하면서 수준 높은 대화를 나누면서 함께 미래를 도모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들이 아닌 죄인 중에 죄인 세리와 또 그 무리와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니 이것을 납득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 비방하기 시작했던 거고요. 자, 그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소리를 들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스스로 건강하다고, 흠잡을 게 없다고, 온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자 누구를 부르기 오셨다고 하고 있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앞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통념 속에 갇혀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자들, 세상이 재단해 놓은 틀 안에서 죄인이라고 자격이 없다고 규정해 놓은 자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용기가 나지 않아서 따르지 못했던 자들, 바로 그런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그리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5장 3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당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과 기도가 자기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고 하면서 수시로 금식하면서 정해진 시간에 따라 기도하는 일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는 모습은 볼 수 없고 늘 먹고 마시고만 있으니 거룩함과는 멀어 보였을 거예요. 자, 이것을 문제 삼으면서 이들이 계속해서 예수님께 사회적 통념안으로 들어오시라, 우리와 똑같이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행동을 취하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요구에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비유로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 5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는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일상생활의 사소한 것을 가지고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낡은 옷이 찢어지게 되었을 때 새 옷을 찢어서 그 천 조각으로 낡은 옷에 덧대어 꿰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새 옷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 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37절에서는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말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라라고 하고 있죠. 이 말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었어요. 새 포도주는 계속 발효가 되면서 점점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딱딱하게 굳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가 터지게 되거든요.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상징적인 이야기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대답하고 계시네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당시 사람들은 금식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게 자기들을 거룩하게 만들어준다는 상식 속에 갇혀 살았어요. 그리고 그런 상식 안에는 죄인들과 밥을 먹으면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들을 가까이에서는 안 되며, 세리와 죄인들 역시 스스로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로운 삶을 살 수 없을 것이다 라는 상식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렇죠.
당시 사회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당시 사회적 통념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세리를 찾아가시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인을 회복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도록 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통용되는 상식이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상식을 보여주시고 계시네요.
네, 새로운 상식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어쩌면 지금까지 있었던 잘못된 상식을 깨뜨리고 진정한 상식,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아요. 잘못된 사회적 통념에서 자유를 주시며 세리조차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고,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당연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리인 레위를 찾아가셔서 레위라는 이름으로 불러주시고 또 함께 식사하심으로 죄인들을 회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왠지 저도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스스로 자책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었거든요.
아마도 세상의 상식 또 세상의 통념 속에서 우리는 레위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늘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실력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상관없이 우리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룩한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사회적 통념으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상식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저의 삶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 자신감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좋습니다. 사회적 통념에서부터 자유케 하기 위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발걸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다시 회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와 또 북주선의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여기까지 주어진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으면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자, 우리 순희 자매는 어땠나요?
네,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사회적 통념에 뭔가 스스로를 가둬두고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좀 색다른 안경을 끼고 보는 경향이 조금 있어요. 뭔가 나랑 안 맞으면 저 사람은 이래서 좀 별로인 것 같다. 뭔가 이런 생각이 많이 했었는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뭔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좀 느끼지 않았나 싶고 좀 앞으로는 좀 사람을 볼 때 하나님 자녀된 자로서 바르게 바라보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미소자매는 어땠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리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네.
어떤 환경이나 어떤 공동체에 속한 사람을 배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모두를 품으시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었고 저도 그런 부분을 계속 노력하고 또 실천해 가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죄인이었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그 사실을 먼저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먼저 기억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또 다른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또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